그래서서 86번 메시지 귤에 들을 말사람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부합되는 성경의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에는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들어맞지 않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문제들은 에베소서를 읽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적절하게 이해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짐.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과는 다른 하나의 문제가 13절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까워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서로에게 모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강조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 피를 통해 우리는 구속되었고 되돌려지게 되었으며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12절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만일 12절의 빛 안에서 13절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강조점이 서로 가까워졌다는 것에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가 우리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가까워졌습니다. 평강의 복음. 또 하나의 이례적인 표현은 17절에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셨으니 이 구절의 주어는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들의 율법을 폐하셨으며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멀리 있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평강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려고 그분이 그 영으로 오셨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바울이 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가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안에 그 영으로 오심으로써 그리스도는 평강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주로 죄사함이나 구원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 평강에 관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평강이 복음에 관계된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평강의 복음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강을 포함할 뿐 아니라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인과 프랑스인 사이, 중국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반목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민족들 가운데 반목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그 대신 반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과 칭의와 구원과 은혜와 거듭남에 관한 복음뿐 아니라 평강의 복음 전파에 대한 필요도 절실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한 몸과 세 사람의 일부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 국가들로부터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 사람들은 교회 생활 안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천연적인 체질에 따르면 중국인과 일본인이 하나 된다거나 프랑스인이 독일인과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민족들이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평강의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모든 민족과 종족 출신의 성도들과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한 근원을 가졌는데 이 근원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우리의 근원은 더 이상 우리의 문화나 민족성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전에 우리는 서로 다른 근원들에 의해 나누어졌었지만 지금은 유일한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말하기는 쉬워도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란 어렵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규례들을 폐하신 다음 그분은 평강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진 후 규례들이 되돌아왔습니다. 되돌려짐.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황을 기억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서 이방인들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할례자들에게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우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와 불화하였으며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13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근원이 바뀜을 나타냅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왜 바울은 우리가 서로 가까워진 것에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까워지기 전에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구속받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 되돌아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인류가 분열되고 흩어진 것은 바로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었기 때문에 구속받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피는 구속을 상징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우리는 현재 되돌려진 자들입니다. 타락했을 때 우리는 분열되었고 흩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뿐 아니라 서로와도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평강. 1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분은 우리의 평강이신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란 말은 서로 다른 민족들, 곧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한 평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평강이요 우리의 조화이십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로부터 선택하신 종족을 부르신 후에 이스라엘과 열국들 사이에는 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 분리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둘이란 말은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을 나타냅니다. 한 세 사람을 창조함. 14절 하반절과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심으로써 중간에 막힌 담, 곧 반목을 헐어버리셨는데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든 규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은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들의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목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규례들을 폐하시고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이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 안에 있는 화평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화평임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한 몸 안에서 하나님께 화목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그는 그리스도가 멀리 있던 자들, 즉 이방인들에게와 또 가까이 있던 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 구절들 안에 담겨진 모든 관념들을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 관념들을 이해하게 되도록 주님께 빛비춤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임. 19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구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구는 하나님의 집, 곧 가정을 가리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왕국의 시민들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권속들입니다. 가정은 생명과 누림의 문제인 반면에 왕국은 권리와 책임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에 의해 모든 차이들이 제거됨.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강조하려는 부담이 있는 요점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규례들을 말살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들은 민족들 사이의 차이들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육신과 자아와 옛사람과 세상과 마귀를 처리하셨음을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또한 규례들도 처리하셨음을 깨닫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규례들이 말살되었습니다.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것을 계시하심을 인해 그분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 십자가는 우리로 구원받도록 죄를 처리했고 우리로 성화되도록 세상과 옛사람과 육신과 자아를 처리했으며 우리로 승리하도록 마귀, 곧 사탄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한 십자가가 우리로 한 새 사람이 되도록 규례들을 말살했음을 봅니다. 비록 우리가 신체적 특징들에 관해서는 서로 다르지만 실상 한 새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더 이상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의 새 사람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뇨시요 마뇨 안에 계시니라. 그 새 사람 안에는 천연적인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천연적인 사람이 그곳에 있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새 사람 안에는 오직 한 사람, 즉 마뇨시요 마뇨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차이들이 십자가로 제거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전에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했던 규례들은 폐하여졌으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위인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가정의 권속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왕국의 시민들이며 하나님 가정의 식구들입니다. 이 계시는 연합된 영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 상황을 분석하여 살핀다면 천연적인 차이점들이 또다시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나 지역 출신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외인이라는 느낌을 줄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방교회 출신의 사람들이 자기들 교회가 더 우월하다고 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 안에 있는 이상에 신실하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참된 건축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인 영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장 안에서 바울의 결론적인 요점은 우주적으로나 지방적으로나 교회는 반드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지표 안에서 생명을 공급함. 지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류의 규례도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우리 영의 해방을 누리는 것은 좋으나 다른 이들로 그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어떤 지방의 지표가 우리에게 익숙한 지표와는 매우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사역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또한 기꺼이 다른 이들로부터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참된 교통을 갖게 되고 상호 공급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가 교통에 방해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경륜이란 말에 친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역사하는 것임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거처를 우리 마음 안에 만드시는 것에 관해 말하는 에베소서 3장 17절을 인용함으로써 우리의 요점을 입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교회들이나 수령들에 관한 논쟁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듯이 이런 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배움과 체험이 요구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자신의 지표와는 다른 지표에 적응하는 방법과 그 지표들 안에서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지방의 사람들이 긴 기도를 드리거나 긴 간증을 하는 실행을 가졌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방식을 따라야 하며 짧고 빠른 기도와 간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식의 기도나 간증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 모르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상하다거나 특이하다는 불필요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인 지표 안에서 생명을 사역하기를 배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와 다른 지표 방식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어떤 지표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성도들 안으로 분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체험 안에서 진실로 모든 규례들을 말살해 버렸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공급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그들의 지표 안에서 실행하는 방법에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지방에 있는 이들이 단지 오순절의 은사들을 강조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합당한 지방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교회의 입장을 갖고 있는 한, 비록 그들의 지표가 때때로 오순절주의를 연상케 하는 활동들로 충만해 있다 해도 그들은 그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만일 그들이 교회의 길을 보았고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시작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교회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지표가 우리와 다를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들이 그 지방 안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은 참된 지방교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들 역시 당신 지방의 교회에 대해 동일하게 말할지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지표 방식에 관한 논란에 말려든다면 당신은 자기 방식이 옳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정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논란에 연루되는 것은 또다시 규례들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규례들을 붙들고 어떤 실행들을 주장한다면 즉시 우리는 분파주의자들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규례들을 제쳐놓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규례들이 없는 교회 생활.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은 또 하나의 교파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분열적인 것에서 구출되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회 안에서 우리는 기도로 말씀 읽기와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실행해도 좋으나 이 두 실행들이 규례가 되는 것은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수년 내에 주님은 영의 해방과 관련된 새로운 무엇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앙과 성경 안에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회 방식에 관한 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나온 새롭고 더 나은 무엇을 받기 위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규례들이 없는 교회 생활을 실행할 것입니다.